이사야서 3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그 배경 이야기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이 그 배경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 땅을 침공을 했어요. 이거 오늘 처음 말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하면 우리 또 한 2, 3년 또 걸려야 되니까 다 줄여서 그냥 이야기할게요.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 땅을 다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다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딱 한 개의 성을 아직 점령을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누군가면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잽싸게의 동생인 것 같은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고요. 군영을 차렸는데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군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군영을 차리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만 치르는 게 아니라 막 야구를 올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먹을 것 없지 이것만 지금 야구 올리는 게 아니라 야 니네 하나님이 너네들 도와준다며 근데 니네 하나님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도 하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아 이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국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애굽 땅에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애굽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효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한테 또 패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져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진 상태면 아니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시죠.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안 하고 여기서 또 다른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잔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잔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면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랍사게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이사야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그 주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구원은 애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얘기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바라봤더니 유다는 상황이 비참해져 있고 아수르는 기고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으신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높으신 그 위대하신 일,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유다의 상황의 이 비참함을 이야기할까?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시다라고 하는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exaltation, 승귀하시는 높은 곳에 계시는 모습을 극적으로 극대화해서 높으심을 이야기를 하려면 인간의 아주 썩어빠진 모습을 확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잘 들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라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수르는 어떤 모습으로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라고 했어요. 평화의 사신들이 곡한다. 즉 평화의 대사들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평화의 대사들은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서 협정을 좀 해봐라. 전쟁을 좀 중단하고 우리를 제발 좀 못살게 굴지 말라고.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가 한번 물어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의 대사들이 사신들이 이야기가 잘 됐으면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이 이야기가 잘 됐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싸 내가 한 건 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슬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뭔가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쳤다고 7절 말씀에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용사는 누군가 하면 학자들마다 조금의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여기서 그들의 용사는 아수르의 용사들이에요. 아수르의 용사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잖아요. 지금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니네 하나님 어디 갔니? 니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지? 니네 조금 있으면 다 멸망할 거야. 빨리 문 열고 나와. 막 이랬던 거예요.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평화협정 맺으러 갔던 이 대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치라고 그래요.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조공의 내용이 얼마나 바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은은 300달란트를 바치라고 그래요. 금은 30달란트를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이러시잖아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아니고 무게예요. 무게로 재는 건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킬로그램으로 하면 34킬로그램이에요. 그럼 일단 오 해보세요. 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34킬로 곱하기 300 그래도 이렇게 크게 가슴에 와야 안 와요. 그냥 무겁다 정도는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시세로 은값하고 금값 시세를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은은 30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300 곱하기 34 곱하기 킬로그램이니까 그렇죠? 34 곱하기 그리고 오늘의 시세를 딱 했더니 길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은은 오늘 시세로 얘기를 하면 775만 2천 달러. 이제 놀래네. 그러니까 78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은 더 놀라셔야 돼요. 더 크게 놀라셔야 돼요. 금은 얼마인가 하면 6,314만 1,763달러. 너무 빨리 했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할까요? 6,300만 달러. 아, 이제 소리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와우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는 그지예요. 알그지예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막 침공을 달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쟁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안 줄 때 또 다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약속을 파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아파했고 상황이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8절에 결과가 있어요.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막 다리도 파괴하고 여기저기 막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온 뭐 과수원이 날아가고 포도밭이 날아가고 뭐 밀밭이 날아가고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다니지도 않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끊어져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라고 했어요. 아니, 협정을 맺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4절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들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민족들이 율례를 파괴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민족들이 율례를 파괴했다는 이 민족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성읍들을 무시하고, 여기서 성읍을 멸시하고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성읍들을 멸시한다는 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아이고 저것도 성이라고 지었어?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읍들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읍에 성전이 있고 그 성읍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성읍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아니면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나를, 저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휴 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라고 욕을 하는 거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성읍을 멸시하는 모습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두려움의 비참함의 결과였고, 평화의 대사들이 협정을 할 때 이것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8절 끝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자비한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해서 올 때에, 우리 이사야서 앞에 부분 했어요. 아수르가 저 북쪽에서부터 이 팔레스틴을 향하여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오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민족들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고요.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제외하는 모든 유다 땅들을 그와 같이 했어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평화의 협정이 실패되어진 결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놈들이 그런 거야. 제가 욕해서 죄송해요. 저놈들이 저랬어. 그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볼펜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하셔야 돼요. 자, 준비되셨어요? 9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그 다음에 표시.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표시. 샤론과 사막과 같고, 표시.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부분으로 나누면서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이것은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땅에, 이 팔레스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어요. 이 땅이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황폐함을 보고 유다 백성이 떨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제가 표시하라고 했던 부분,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수르가 팔레스틴을 공격해 올 때에 포도원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요, 밀밭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사람이 기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 기억나세요? 포도원이 망가지니까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만들어지지 않고, 포도주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 기쁨을 상징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그래서 쇠잔해 가는 거예요. 쇠잔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축 처지는 거예요. 근데 땅이 쇠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가꾸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을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신음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신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레바논에서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백시로 시작하는데 백향목.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잖아요. 그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람이 빨가벗겨지는 것처럼, 다 옷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 백향목의 나뭇가지가 다 끊어지고 시들어가고 말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유다 백성이 자기네들이 봤던, 자기들의 성전에 제목으로 섰던 백향목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샤론은 사막과 같고 라고 했어요. 샤론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팔레스틴 지도, 이스라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맨 서쪽에 가면 해변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쫙 연결이 돼요. 그 바다가 유명한 바다거든요.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지중해라고 그래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동네가 샤론이에요. 그래서 그 샤론에는 거기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노래도 부르죠. 샤론의 꽃 예수. 왜 그랬을까요? 샤론의 백합화, 샤론의 꽃, 유명한 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꽃까지 있는가 하면 최상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난 꽃 이름을 몰라갖고 이런 건 다 적어갖고 와요. 아네모네? 들어봤어요? 아네모네가 그냥 들판에 쫙 펴져 있대요.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누가 이렇게 됐대, 뭐 팬데믹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팬데믹 때 누가 감염돼서 죽었대, 누가 이렇대 저렇대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걸릴까 봐 은근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요. 바산과 갈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떡갈람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 갈멜도 무성한 잎으로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 바산과 갈멜에 나뭇잎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은유하는 거예요. 아, 이사야가요, 책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글 정말 잘 써요. 이런 모습에 땅이 쇠잔하게 되고, 그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봐라! 이런 모습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극적인 반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가깝게는 유다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오늘 나오지는 않아요. 유다 백성에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니까. 그렇죠? 남은 자들에게. 그러나 아수르에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는 까불지 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내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어 성경에서는 앞에 부분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Now will I arise, saith the Lord. 내가 이제라 일어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일어나심을 강조할까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혹은 하나님이 손을 드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행동에 옮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가 나를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 높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앞으로도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단어인데요. 승귀, 높아지심이라는 뜻이에요. exaltatio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훗날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을 할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5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내 종은 일반 종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이 높아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니 했는데 조금 전에 내가 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문법 공부해서 죄송해요. 내가 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예요. 내가 하겠다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거, 자막 보시는 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므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스스로가 높아지신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낮아짐의 그 비하의 모습을, 휴밀레이션의 모습을 지나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부활하셔서 높아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일으키셔서 높아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실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제 대놓고 선포를 하십니다.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이사야는 공부 많이 했다 그랬어요. 진짜 글 잘 쓴다. 저도 이렇게 글 좀 잘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런 설교했던 거 기억하세요? 아수르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모았는데 써봤다 못 써봤다 못 써봤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다 긁어 모은다 그랬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시요. 11절로 가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여자가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응애하고 아기를 낳았더니 소리 없이 아기가 나왔는데 지푸라기를 낳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이제 오늘 유튜브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곳에 가면 제가 한번 본 게 남극에 있는 펭귄인 것 같은데요. 펭귄이 다 알을 품고 있어요. 막 그냥 꿈쩍꿈쩍 뭐 이러고 있는데 다른 펭귄이 와갖고 막 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알고 보니까 남의 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새는 쭉 안, 그게 품고 있는데 아, 새가 부활을 안 하는 거예요. 새끼가 알고 보니까 이미 깨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헛방.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꽝. 헛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전리품을 모으듯이 그 뜻을 이렇게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아두었는데 아기를 탁 하고 낳다 보니까 지푸라기를 낳은 거예요. 헛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헛된 짓 하는 거야. 너희들 헛된 짓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지푸라기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지푸라기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여기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말로 불을 상징하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다 뭐 불살라버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사르면서 잔인하게 정복했던 그 모습을 너희들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냥 줄행랑을 놓잖아요. 왕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아니 아수르에 들어가서 니느웨의 신전에서 살해를 당해 죽어요. 헛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이제는 그 선포의 대상을 넓히세요. 아수르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 그러면서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민족들에게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그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니 라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모스서 같은 데 가보면 모아방이 에돔왕의 왕의 뼈를 그냥 막 불 속에다 집어넣고 뭐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민족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와 같대요. 왜 또 가시나무라고 그랬어요? 불에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잘 타는 듯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이야기하는. 아수르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죠.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약간은 두려울 것 같아요. 왜? 지은 죄가 많으니까. 약간은 두려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새끼야, 내 품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진짜로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십니까? 순간순간 일이 잘 될 때마다, 뭔가 성공할 때마다 아,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놓여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멸망 심판입니다. 자막의 결론을 만들었어요. 주보의 설교 이야기도 있는 건데요. 앞에 자막 있는 거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불에 타는 가시나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험한 말이에요. 심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